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내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시작되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13절, 15절, 16절에서 오늘 말 세 번 반복되며 23장 전체에 걸쳐 더 많이 반복됩니다. 내일 19일 본문에서는 23절, 25절, 27절 그리고 20일 월요일에 29절까지 총 7번 화 있을진저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없음으로 표시된 부분 또한 몇몇 사본과 킹스 제임스 버전에서는 13절이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1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23장에서 화에 관련된 경고는 8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얼마 전 주일 예배를 통해 연속적으로 들었던 팔복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5장부터 7장까지 팔복의 말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8장부터는 그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복과 전여되는 화를 말씀하시고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후 남겨진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겪으신 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최후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며 돌이키라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목사님께서도 택자에게 구원의 날이,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 저주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 않고 인본주의에 빠져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선동자로만 여기며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임하는 화, 저주를 말씀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우리 역시 팔복과 화, 구원과 심판의 길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돕고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며 형식만 강조하는 위선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권위주의에 빠져 오히려 악하고 거짓된 이 땅의 방식을 따라 행하였기에 사단의 길로 앞서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과 과연 내가 전혀 다른 모습일지, 내 속에 인본주의와 사랑 없음과 교만함과 옳고 그름을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자유로울 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서신서에서 한 가지 꾸짖음, 중요한 경고를 하기 전 수십 번, 수백 번 칭찬을 하고 사랑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야단을 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뒤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 화를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 돌이키지 않는다면 화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외치시는 오늘 본문과 23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누구도 아닌 저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셔서 저 자신이 가장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그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생각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이 외식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 들을 수 있기에 목사님의 저서를 참고하여 복 있을진저의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며 저의 화 있을진저의 죄고백을 나누며 이 시간 제게 허락하신 회개의 고백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 있을진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천국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특징적인 죄는 외식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영국 배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하는 말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일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외식이란 제목을 자주 꺼내셨습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행과 기도와 구제를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함 자체이기에 하나님께 받을 당연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선이라 해서 거창한 거짓까지 갈 것 없이 습관처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았던 것, 예배당에서 목장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나오자마자 주차한 차를 빼지 못하니 욕이 나오고 예배 당시에는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던 권면이 갑자기 분노로 올라와 아내에게 혈기를 부리며 네가 권찰님에게 뭐라고 한 거냐 따졌던 시간들, 목사님께서 사부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스스로 내 이야기 같은 찔림에 욕설을 퍼부었던 익숙한 저의 모습들이 떠오르지만 이 정도는 믿음이 들어가기 전이고 말씀이 들리기 전이니 불쌍히 여겨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원지기로 세워주신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았을까 돌아보게 하십니다. 병원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환자들이 장로 권사들이라며 욕을 하던 저였고 사역자님들, 선교사님들 향해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그런 사람들을 믿고 교회를 가는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여겼던 저였기에 이제 제가 그런 장로가 되어 저로 인해 교회가 비방을 받거나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큐티를 하고 오늘 하루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도 점심시간이 지나기 전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환자를 보면 마치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서 분노를 가까스로 참으며 진료를 마쳤는데 그 환자가 진료실 나가며 저 수예배와 새벽 큐티 간증 잘 봤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기분입니다. 비난을 듣고 원망을 듣더라도 예배를 가시라고, 목장 보고서를 쓰시라고, 양육을 받으시라고, 그 여자를, 그 돈을 끊어내시고 유혹에서 나오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핏값을 치르신다는 권면을 이제야 조금씩 하게 되면서 2011년 목자가 되어 10여 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지체들과 가정들이 회복되고 구원의 문, 거룩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열지 않고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피하는 자였는가 돌아보니 양육이 멈추어지고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간 수많은 지체들의 얼굴이 떠올라 목자의 자격이 없는 주인님을 회개케 하십니다. 2000년도에 결혼을 하기 전까지 승승장구하며 안 되는 일이 없었던 제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거식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제 인생 최고의 고난을 겪게 한 아내가 외도까지 했을 때 이제야 자유를 찾았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질리도록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며 무릎 꿇고 빌면서 아들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니 조용히 위자료도 양육권도 다 움켜쥐고 병든 아내만 끊어내기 위해 2007년도에 우리들 교회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이후 드린 수많은 예배와 인천에서 안양까지 가서 드렸던 목장 예배 때마다 오고 가던 수많은 길, 저는 욕하고 저주하며 아내와 아들의 천국문을 수없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년 반 만에 귀신 들린 너나 여기서 고침받으라며 교회를 박차고 나갔을 때 제게 찾아오시고 전화하시는 수많은 지체들과 목자님들 앞에서 그런 교회 나는 모른다며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주일이면 부서를 섬기고 양육을 하며 이른 새벽부터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러간 아내가 해가 져서야 집에 들어올 때면 더 크게 교회를 비난하고 지체들을 욕했습니다. 나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아내와 아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목자님들을 시험들게 했던 죄인인데 그런 저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 조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이 있기에 지체들에게 전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정작 누구보다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저였음을 회개합니다. 외식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너무나 자주 그리고 쉽게 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한 사람이 있는 목장은 회개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지며 천국문을 여신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으로 낮아지고 죽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 직장과 가정에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으로 인해 천국문이 열려있음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천국문을 여는 사람입니까? 닫는 사람입니까? 내가 천국문을 닫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을진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목사님께서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올 수 없고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더 깨어있기 위해 힘쓰시고 바로서기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저도 저희 목자님께 배운 대로 목자를 하고 목자 모임을 가보면 각자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배불리 먹이고 늦은 시간까지 풍성한 나눔이 있는 목장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목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런 목장을 머릿속에 그리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저 같은 목자는 목원이었을 때 아낌없이 내어놓는 목장에서 눈물의 기도를 받으며 세워졌음에도 제 기준과 판단에 따라 목장이 너무 길면 은혜가 안 된다. 다음날 출근해야 한 모근들이 시험된다. 음식을 남기는 건 낭비이고 저주이니 모자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로 권찰이 나내를 핍박하고 비난했습니다. 목장이 마치고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나눔을 하고 그 나눔을 눈치 없이 계속 들어주고 있는 아내를 향해 아무리 레이저를 쏘아도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마치 나를 무시하듯 계속 이어가니 도대체 나는 언제 쉬고 잠을 자라는 것인지 분노하여 모근이 문을 닫고 집에서 나가자마자 저희 집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었고 저는 그야말로 무차별로 공격하고 집어던지고 나니 다음날 일어나면 어깨도 아프고 하도 집어던져서 손톱까지 쓰라릴 지경이었습니다. 오직 나는 쉬어야 한다. 내일 진료봐야 하는데 목장 때문에 피곤해서 중요한 검사라도 놓쳐서 이상한 환자에게 잘못 걸리면 병원 문을 닫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나다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제일 피곤하고 바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목장을 마치고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밖에서 설거지하는 아내의 분주한 소리에 잠이 들 수 없으니 계속해서 그만, 그만, 조용히, 조용히 느낌표 수십 개를 달아서 카톡을 보내니 아내는 소리내지 않고 설거지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목자님들을 만나고 그런 교회를 만났다면 어떤 지옥자식이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일입니다. 저처럼 사람에 대해 관심도 사랑도 없었던 목자도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가 쌓이고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의 눈물이 더해지니 동료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 목원이 천국 백성이 되고 가족들까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메마른 제 심령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낫고나 목장이 부흥하고 살아나는 기적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그런 목자가 되기를 꿈꾸게 되니 매일 세상에 목마르던 제가 팔복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고 이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내가 어떤 분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냐고 만나주면 목장에 올 사람이긴 하냐고 따질 때마다 아내는 어떻게 다 익어서 떨어질 열매만 찾고 다니겠냐 하는 말에 이해가 안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처럼 깊은 고난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나 육지처럼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아가며 겉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구속사의 말씀을 같이 듣는 천국 자식이 되고 함께 울고 웃는 지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니 지금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열심은 어쩌면 목장에서 집 오픈이 되고 아내 집사님 밥상이 푸짐해서 부부 목장을 조금은 편하게 드리게 해줄 한 가정, 목장 보고서를 잘 써서 목자인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높여줄 부목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나를 따를 성도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한 영혼을 찾는 마음이 기적처럼 생겼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세상이 남아있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아끼지 않는 것에도 비판과 정죄가 있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냐 하는 세상 가치관도 그대로 있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주었고 지금도 제 존재 자체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아빠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학교에 대해 마음이 바로 식어버렸다고 하면서 입학식도 가고 싶지 않다 말할 때 아빠는 의대 입학식도 졸업식도 안 갔는데 쓸데없이 그런 데는 뭐하러 가냐고 하면서 의대에서 졸업돼 수석 졸업하는 단 한 명에게 주는 세브란스상도 과 대표에게 대신 받으라 하고 나는 가지 않고 공부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아빠를 향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한 종족이고 개체라고 신기하다며 웃는 아들의 마음에 제가 모르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을지 말씀을 준비하며 비로소 돌아보니 미안함이 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고백의 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아빠와 엄마가 다 엑셀을 밟은 사람들처럼 달리니 그 아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 아들이 속도를 조절해 주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고 하시는 새로운 해석과 나의 세상 욕심으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구속사적인 군면을 들어왔기에 그래도 제가 조금이나마 멈출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네가 훨씬 훌륭하다는 말을 아들에게 진심으로 하게 되기까지 아들에게 아빠가 주지 못하는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공동체 부서 선생님들과 때마다 심방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저로 인해 더 지옥 자식이 되어가는 것 같은 지체들이 있다면 끝까지 무기한 AS하는 책임을 지며 신방하고 돌보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두루 다니고 있는 바다와 육지는 어디입니까? 그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천국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복 있을진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셋째, 큰 것을 보며 하늘로 맹세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16절의 눈먼 지도자와 17절의 어리석은 맹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눈먼 지도자, 어리석은 맹인이 되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며 같이 물에 빠져 죽는 참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말씀에 눈을 뜨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적용하는 만큼 하나가 깨달아진다고 하셨으니 눈에 보이는 금과 내 마음을 훔치는 예물을 경계하며 끊어내기 위해 작은 것 하나도 숨기지 말고 이상한 적용과 헌맹세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목장에서 나누며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 금과 예물은 절대로 성전과 제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궤변과도 같은 맹세법을 통해 성전을 하나의 종교사업으로 타락시킨 우매함을 보며 내 안의 물질의상과 이기심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영적 소경이 되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물에 불과한 금과 예물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목적과 이유에 따라 그것이 불의한 금과 예물이 될 수도 있으며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형과 누나 밑에 막내로 큰 존재감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알아서 찾고 갖지 않으면 내 것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장남이었던 형을 위해 온 집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나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네 살 많은 형이 과외를 받을 때 멀리서 들으며 알아서 선행을 하고 형과는 달리 학원이라고는 다녀본 적도 없었습니다. 형을 위해서는 학교 모든 선생님들을 모셔서 매일 큰상 차려 대접하시던 부모님께서 제가 다닌 학교에는 찾아가시지도 않고 정작 똑똑하니 잘 키우시라는 말을 담임선생님께서 어머니께 하셔도 어머니의 반응은 그 반에 얼마나 모자란 아이들만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큰 기대를 받았던 형이 계속 안 풀리게 되면서 점점 안 되는 것이 없고 전국 1등이었던 저희 존재는 부모님과 형에게 자랑스럽지만 가족인데도 편하지 않은 어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특히 어머니에게 형은 아픈 손가락이었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저와 달리 세상에서 동생보다 잘되고 싶었을 상처와 슬픔으로 결국 형은 모두가 말렸던 전복 양식 사업을 온 집안의 돈을 끌어모아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전복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도와준다고 기뻐하는 형을 만류하며 우리들 교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업에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설득도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추진하였고 시작부터 계획했던 액수를 초과하며 사업은 위험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금은 바닥이 나고 매달 유지비만 4천만 원이 들어가니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는 형이 이 사업은 무조건 될 것이니 저에게 투자자로 나서달라는 부탁에 우리들 교회에서 절대로 빚지거나 빌려주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꺼내며 힘들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바로 주었을 거라고 정말 안 되냐고 고함치는 형에게 차라리 그 돈에 10분의 1을 그냥 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형 입장에서는 있어야 하는 액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니 서운함으로 분노했고 저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오히려 형을 가르치려 드냐며 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선포와 함께 3년이 넘게 연락이 끊기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미국에 있는 누나가 투자를 하면서 저를 제외한 집안 전체가 전복 사업에 투자자들이 되었고 투자한 돈이 그대로 없어지게 생기니 돈으로 엮이지 않는 제가 섬기는 교회까지도 점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울려퍼지는 간증과 나눔, 목장과 가정 곳곳에서 화해의 물결이 이어지는데 정작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가족 간 분열을 겪고 있는 데다 가족들의 비난과 원망의 초점이 제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적용으로 완도의 늦둥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내려가 사과도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관계는 그대로이고 명절이면 따로 어머니를 뵈면서 저의 문자나 전화도 받지 않으니 이 관계가 과연 언제 회복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점점 술과 담배에 중독된 채 회복될 기미가 없는 사업을 붙잡고 있는 형을 생각하며 이 사업을 허락해 준 어머니와 온 집안의 화목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 또한 형에게 있다는 원망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이토록 가족들에게 욕을 먹을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억울하기도 했고 목장 식구들 챙기는 것 10분의 1만 집안을 위해 보이라며 왜 사랑이 없냐고 원망하는 가족들을 보며 오히려 가족들이 나를 오직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아버지 길에 내려간 광주 집에 형수님이 계신 것을 본 순간 뭔가 부탁하실 게 있구나 하는 느낌이 왔고 어렵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형수님을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곳이 없다고 내 눈이라도 빼서라도 돈을 받아 형에게 주고 싶다고 우시는 어머니의 절규를 들은 아내와 저는 광주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같이 주일 말씀을 듣고 결정하자고 하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열차에 타자마자 시작된 2부 예배에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어떤 말씀으로 전해주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야곱의 이야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를 박차고 나갔다가 허리디스크 파열로 응급수술을 받고 쩔뚝이며 돌아온 첫날 예배 말씀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본문이었고 저는 매주일 새가족부에서 그 말씀을 전하며 제가 다시 돌아왔던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씨름하시며 끝까지 설득하시고 환도뼈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전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전하시며 삼촌 라반도 형에서도 문제가 아니라고 야곱의 질긴 자아를 깨뜨리셔야 하기 때문에 새벽 동틀 때까지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 집안 모두 너무나 자아가 강하고 교만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이 시간이 필요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단번에 환도뼈를 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벽까지 씨름을 하신 것은 그만큼 야곱의 자아가 질기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지금까지 형도 누나도 어머니도 기다리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를 설득해 오신 시간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토록 질기고 질긴 야곱이라는 것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형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분열되고 돈으로 의의가 상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오히려 예수 없이 기복으로 자기 열심을 쌓으신 저희 어머니와 욕심으로 가득 찬 저희 삼남매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제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으로 막내지만 십자가 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큰 액수이니 직접 들고 가겠다고 하는 문자를 보내자마자 고맙다고 병원으로 받으러 오겠다는 문자를 받았고 형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아내와 상의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형이 꼭 갚을 테니 안심하라는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꼭 천국에서 형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돈을 갚는 것이 내가 안심하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형이 만나는 것이 내가 안심하는 비결이라고 그러니 목장이 꼭 갔으면 좋겠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심각하게 전해함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연습하고 마침내 형을 만나 애통함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의 이런 모습에 약간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한 형이 마지못해 끄덕이며 돌아선 뒤 하루가 지나 형수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동생이 간절하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목장에 가고 목자님도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그 전까지는 강경하게 거부하던 형이 알았다는 대답을 했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하시는 형수님의 전화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전라도 완도에 새롭게 세워주신 목자님께서 형과 전화를 해주시고 만나주셔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목장에 참석하겠다는 약속도 기적처럼 받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유일하게 가족을 태우고 교회를 올 때입니다. 병원을 오갈 때도 신방을 다닐 때도 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점심은 23년째 도시락을 싸가고 새로 지은 건물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도 동파가 되었을 때도 사람을 쓰지 않고 제가 공부하고 새벽부터 손톱이 깨지도록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도 했습니다. 겨울에 광주를 잠시 내려갈 때도 보일러를 다 끄고 갈 정도로 저는 물도 전기도 모두 낭비되는 것이 싫고 버려지는 것은 무엇이라도 아깝고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제가 그렇게 아끼고 모은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갈등할 때 천억을 준다 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아내의 말에 6년 전 제가 했던 헛된 맹세가 기억났습니다. 형에게 돈을 준다면 이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느라 구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도 전하지도 못할 거라고 헛된 장담을 했고 빌려주지 않는 적용을 하고 미움을 받으며 구원을 위해 더 절박하게 기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거절을 당해도 계속 전하겠다고 했었던 헛된 맹세도 지키지 않았음이 기억났습니다. 과연 그때 형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더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전했나 생각해 보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을 더 크게 생각하고 힘이 있다 생각한 저희 어리석음에 고개를 떨구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교회에서만 쓰고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지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 큰 돈을 형의 구원을 위해 내어놓았으니 얼마나 거룩하게 사용하시겠냐고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당신에게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말이 마치 곁에서 누구보다 제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는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제게 지금까지 어떤 적용보다 더 저의 눈을 뜨게 하시며 갇혀있던 제 자아에서 나오게 하는 진정한 자유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니 적용을 통한 성령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집안에서도 믿음의 장자로서 성령의 권능도 받게 되어서 형에게도 어머니께도 구속사의 말씀을 막힘없이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제단보다 성전보다 크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늘로 맹세하며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단해야 하는 적용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의 인생으로 결론나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복 있을 진저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문을 열고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와 친구, 가족들 모두 함께 들어가는 천국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힘들게 찾은 한 영혼을 나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거나 천국문 앞으로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옳고 그름과 비교의식, 세상 가치관과 인본주의로 그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사단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큰 것이 무엇인지 구속사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위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도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며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움켜쥐는 강한 자아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화 있을 진저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향해 제발 복 있을 진저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돈과 명예와 성공만 찾다 지옥 자식이 되었을 저에게 천국문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옥을 향해 달리며 나도 남도 죽일 인생이었는데 구원이 목적이 되고 사명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도록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 기적같은 은혜 앞에 갚을 길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화 있을 진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병든 아내와 수고하는 형을 향해 정죄와 비판을 거침없이 했던 교만한 저의 죄악과 공동체와 천국을 무시하고 핍박한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기고 이기려 칼을 갈며 나만 옳다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억울하다며 원통해하던 저의 눈물이 깨지지 않는 저 자신에 대한 애통의 눈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는 저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제가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를 지옥자식이 되도록 제 속의 악을 전염시키고 공동체와 교회에 누르게 되지 않도록 제 속의 강한 자아로부터 저를 막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를 이기셨듯 앞으로도 저를 이겨주시옵소서. 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이루어지도록 우리 속의 무서운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속에 수많은 외식을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 되도록 말씀 앞에 들을 귀를 주시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화 있을 진저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협박하듯 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고 많이 기다리시며 긍휼과 사랑으로 심판이 구원이 되게 하시는지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서부지역 집회 중인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큐티인을 통해 십자가 복음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